모든 것이 넉넉하고 흔할 때 받은 도움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지만은 어려움과 모자람 속에 그런 힘겨움을 채우는 도움은 깊이 남게 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사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보다도 어려움 중에도 도움을 끊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가 이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미 1장 7절에서 봤습니다마는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가지고 오는 동안 바울을 가장 힘겹게 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만 하면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했던 것들을 이 빌립보에서부터 고린도의 과정에 이르는 데서 읽어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전혀 자신과 이해관계나 친분이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과는 반대로 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당해주는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 이 로마의 감옥의 명분상으로는 죄수로 와 있는데도 그들의 호의는 끊지 않는 것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는 너무 대조적임을 생각하면서 더욱더욱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절부터는 이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빌립보 교회의 축복의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좀더 구체적으로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감사의 칭송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8절 하반절에 하는 표현을 할 정도를 오늘 우리 속에서도 헤아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어떤 것이 됐든지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내 나는 그런 것들을 삶 속에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주제 하에서 물질의 헌신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쪽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히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5절입니다. 결국 유럽의 헌신의 시초를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은 물론 에베소나 드로아까지는 아시아의 선교의 장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유럽 선교는 사실 이 빌립보가 마치 수리아의 안디옥인 것처럼 새로운 마게도냐의 출발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유럽 선교에 있어서 마게도냐를 지나 아가야의 수도라고 하는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생소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요되는 물질적 필요를 채워준 사실을 추억하며 감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안타까워 할때 그것을 채워주는 손길이 길이길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칭찬을 시작하면서 그 대상을 좀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 내용에서는 칭찬을 위한 표현이었다면 지역의 특성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표현들도 들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또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은 형제들아 하는 표현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적인 이름을 부릅니다. 과연 우리 서면기독교의 교우들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 그런 것들이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했는데 이 편지를 기록하기 10여 년 전의 사실을 떠올리며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단순히 물질을 보내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바울 일행과 복음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당사자인 빌립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의 고백인 거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과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7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을 회상하는 겁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로 생활비를 벌었었지만 그것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분하지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보충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마게도냐를 떠난 후에도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자신의 사역에 참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적인 물질을 빌립보 교회가 보내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 사용했다는 보이는 물질의 보냄과 받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영적인 것을 빌립보 교회에 주었고 다시 빌립보 교회는 영적인 것을 자신들에게 끼친 바울에게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보내줌으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끼친 이방 교회에 대한 주고받음의 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있었던 영육의 나눔과 같은 것이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이라든가 또는 4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자신들의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것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그런 사건이 이방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러한 원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이죠.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그 영적인 일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와 같은 물질과 기도로 응답하고 나누는 것은 주님 보실 때도 합당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특히 내 일에 참여한이라는 코이노네오 말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14절에서도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여기서는 싱코이네오 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않게 같은 마음으로 고난과 기쁨을 나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5절 하반절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내 일, 내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제사장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같은 고백을 드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은 남의 일, 이종배 일만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고요. 단순히 육신의 일과 과제뿐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역할과 과제도 내 일이라고 같은 고백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5절을 하반절의 말씀은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다는 의미이지 바울의 복음사역에 빌립보 교회만 참여했다는 의미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하는 고린도후서 11장 8절의 기록으로도 다른 교회도 역시 바울 사역에 참여했지 다른 교회들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나눠주기 위해서 드림과 헌신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처럼 효시, 즉 시작이 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영적 자세예요. 시작에서 시종일관 끝까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6절, 17절 복음을 위한 헌신의 협력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는 대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작해서 약 3주간 데살로니가의 전도활동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베르야로 도망치듯 보냄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전도비용도 역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사실적인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후에 다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8절에 스스로 밥벌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사실 저 같으면 너무 황송한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역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오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6절이죠. 여기 두 번까지 도움의 횟수를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횟수나 액수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펼쳐보도록 하겠지만 결국 횟수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저들의 믿음을 통한 진실된 마음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냐의 교회, 즉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말하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그렇게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물질을 드리는 자세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바울은 지금 그가 어렵고 구차해서 물질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심어놓은 것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겠죠. 이미 11절 상반절에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구함이 아니니, 구함, 에피제테오, 애쓰다, 찾다, 원하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형편에 따라 연보를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면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 되고 별로 행복하지 못한 반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증거하는 것으로 오로지 과거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무라. 결국 심어놨으면 열매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농부의 소원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잃는 것,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시험이 되고 신앙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하찮은 것을 요구하시고 바라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구약의 시편에 아삽의 시에서 보면 제사와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시편 50편 9절에서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의 토론장인 아테네에서도 바울사도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시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 드리는 헌신을 도구로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빌립보 교회에게도 과거에 드린 헌신에 더 풍성히 주실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풍성한 성장과 열매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더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복음을 확산시키고 협력하는 당사자에게도 분명히 열매를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드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인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8절입니다. 향기로운 지혜물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 18절 하반절에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이는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 자신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에 보내준 사랑이 넘치고 풍부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코 또다시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님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인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도운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나는 재물이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페코데 판타카이 페리시오 이런 히라본데 여기 특히 내게 있고 하는 아페코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로 영수증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용할 때는 이미 받았다. 이것은 나의 영수증이다. 빚진 모든 것을 갚았다 라는 뜻으로 이해돼서 너희가 내게 빚진 것은 완전히 받았고 넘치도록 받았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서에 지불된 것을 확인한 영수증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이지 새로운 것을 구함이 아니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오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18절 중간인데 이것이 풍부한지라 하는 앞에서 말했던 이유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과거의 감사 가운데서도 이 로마의 감옥의 복음을 위하여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들은 물질을 보내어 지금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남음이 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물질로 참여한 것의 표현을 구약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나는 제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8절 하반절에 이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상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언제나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덱토스라는 받아들일 수 있는, 환영하는, 호의적인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게 과부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든 삶이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직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자세로 드리고 행할 때 받으심직한 믿음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놓고 기분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정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니 그랬어. 오세멘 요디아스 디시안. 디시아라는 것은 제물입니다만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참고하면 향기로운 제물,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8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말이죠.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식을 지시하시면서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출애굽기 29장 17절에 18절에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태워 바치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에서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를 지시하면서 같은 방식을 여러모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만 보면 레위기 1장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시 1장 13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장 17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제사에서 그들이 진실된 마음을 담아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기로운 냄새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사제를 입을 수 없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는 예수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같은 옥중서신에서 바울사도가 증거를 하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향기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제사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당부하는 내용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이든지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귀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무슨 냄새가 나요, 나중에? 짠내가 나죠. 땀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도 안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데서 어디서 향기가 솟으려면 코를 찔룩거리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나 사람들 앞에 향기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유아레스토스 그런 말인데, 유라고 하면 늘 얘기하는데 잘 좋은 그런 말이고, 아레스토스 하면 기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게 기쁘게 하다. 만족스러운, 마음에 드는, 기분 좋은,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 망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진노케 해서 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과거 우상 숭배로 망한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제시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천국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와 물질, 향기, 즉 좋은 냄새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한 복음사역에 참여하면서 당사자인 바울 사도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모든 예배와 활동, 그리고 도전, 좋은 하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우리의 움직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여러분들 서로가 볼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